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이 부분은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 말씀이요. 잘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평가를 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시험 범위를 출제 범위를 알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주님의 평가 기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평가될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하나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원어를 가장 잘 잡아낸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원형은 크레스투오마이라고 하는데 친절을 베풀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한 단어입니다. 친절을 베풀다. 신약 성경에 한 번 사용했습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풉니다. 이 동사가 형용사형으로는 친절한 이란 형용사형으로는 7번 사용되었는데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그런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인자하심이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가 주께서 친절하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친절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친절은 어떤 개념일까? 상대방이 나처럼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는 것. 이것이 친절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친절의 모습을, 친절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 원어에 나오는 그 개념의 컨셉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냥 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웃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 개념은 상대방이 나처럼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는 것, 그것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부모의 필요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불편하고 짜증나면 웁니다. 엄마의 현재 상태와 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불편하고 짜증나면 웁니다. 불친절해서 그래요. 아이들은, 민성 수간 아이들은 성경적 의미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귀엽고 좋아하고 반응은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하는 사랑을 결코 아이들은 행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아이도요.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심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동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도록 강요하는 경향이에요. 모든 아이들이요. 뭐 착하고 선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나 기저귀가 젖어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 기저귀 젖어서 모든 것 중지하고 이것부터 해결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지금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긴급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그래서 엄마의 얼굴이 다급한 목소리, 근심어린 표정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 기저귀 젖었어. 지금 이거 해결해. 엄마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웁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채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본능처럼 배어 있어요. 자신을 굽혀서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그런 성숙함,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친절함, 사랑의 표현이 없이요. 예루살렘 남쪽 10km 지점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 Church of the Nativity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교회겠죠. 안으로 들어가려면 겸손의 문, Door of Humility라고 하는 그 겸손의 문이라 이름 지어진 곳을 통과해야 돼요. 위와 양 옆에 큰 돌로 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2m 높이에요. 아이들 외에는 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갑니다. 잠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또 지금 안에 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문을 통과해야만 허리를 굽혀서 통과해야만 안에 실내가 드러납니다. 돌문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돌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문에 높이 내 자신을 맞추어서 고개 숙이는 것, 이것이 바로 크레스토스 친절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 중에 나의 생각과 방식과 조금 다르면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사랑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합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즉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운전 중에서도 자기와 방식이 다르면 판단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 합류할 때와 내가 지금 고속도로에 달릴 때 누군가가 합류해서 양보할 때와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고속도로에 합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린하이트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핸더슨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가팔라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상대방 차가 속력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차선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내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반면에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올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서 고속도로로 합류할 때는 그 왼쪽 자리를 비워줬으면, 천천히 오거나 비워줬으면, 사랑은 친절합니다라고 할 때 상대방의 그 입장을 헤아려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 많이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나면 자기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는 분량이 늘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참 많이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이 없이 사랑은 친절하다 했는데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린다고 했는데 그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성숙하면 듣는 분량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민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것 자녀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 가운데 이것을 자신의 인생 성공의 어떤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적 자부심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성공시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고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임명할 때 장로나 권사 직분을 받지 못하면 많이 속상해해요. 왜 그런가? 잘못된 자부심,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가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잠시 펴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자존심 하면 아마도 상위 1%에 들었던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최고의 학력과 학문적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최고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만족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컸을까요? 그가 예수님 안에 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체계가 변합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스탠다드를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의 도덕적인 수준을 타협해서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공동 번역에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학식이 높다는 이유,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엄청난 학문적 지식을 쌓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했고 내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왔더니 다시 말해서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자부심이 쓰레기들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섬기고 입장을 이해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진리의 빛을 얻게 하는데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성과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에고를 높이고 내가 이러한 자야 이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야 존경하라 이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달았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한 자극을 주셨을 때 나의 대단함을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나게 점수를 잃고 있었구나 이것을 자각했던 것이죠. 22절에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아는 성경 지식과 주님께서 주신 은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이방인의 모습을 취합니다. 왜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매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게 눈을 뜨거든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여 나를 굽히는 것, 이것이 친절이며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 집에 가정 방문을 했는데 뭔가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린 아들 사진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들 사진이 보니까 옥동자 같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도 최대한의 그 상대방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친절입니다. 와, 정말 남자답게 생겼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은 2, 3주 지나면은 탈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키모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머리카락을 다 미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항암 치료를 앞둔 딸의 머리카락을 일발 기계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삭발 상태로 딸의 머리를 밀어주던 엄마가 갑자기 자기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 항암에 들어가는 그 딸의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딸의 입장에 있어서 그 슬픔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삭발하는 거예요. 그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것이 친절이며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황금율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golden rule, golden rule, 황금율.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 인생 공식이기에 이 황금이란, 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황금율, 이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유래됐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어떤 분의 말씀이길래 와, 더없이 귀중한 소중한 인생 공식으로 사람들 입 가운데 회자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잠시 보겠습니다. 더없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인생 공식입니다. 이대로 살면 실패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요.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을 지칭했습니다. 어떤 때는 모세와 또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에 이렇게 하면은 구약 성경을 지칭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를 요약한 정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보면서 맞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황금 법칙이야. 맞아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가?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동료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주고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주기를 원하는가? 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황금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 자신이 먼저 해보라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요구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인생 공식대로 사는 사람,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제시된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서 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15장 1절 봐주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공동번역은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노염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부드럽게 나의 말을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원해요. 내 말을. 상대방 또한 내 말을 부드럽게 받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가 식게 된다. 그러나 내가 과격한 말로 대답을 하면은 노를 격동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친절을 연습할 때 어떤 대화가 진행될 때 내가 유순한 말, 부드럽게 받는 말로 내 자신이 대할 때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보십니다. 이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가라앉고 거친 말이 차츰 사라지고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화의 상태가 유지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잘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관련해서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그러한 감정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좋아하죠. 나를 챙겨주는 사람 챙겨주고 싶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식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지금 공경을 당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의 감정으로는 상대방의 불행이 내 눈에 뜨이는 순간 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억제하고 선을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해서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그의 소유의 나귀가 지금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뜨인 거예요. 보니까 나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낙인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서서 늘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의 낙인을 일으켜 세워주라. 그것을 돕도록 해라. 이 친절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경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상대방이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겠지. 네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해라.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는 스피릿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목사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퍼폼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를 보고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와우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는 친절을 프랙티스 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어색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차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됩니다. 이 전진될 때마다 어둠이 조금 조금씩 물러나요. 어둠은 어둠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어둠도 빛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것일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친절입니다. 친절은 빛을 바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강력한 기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빛이 되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어둠을 억제하는 빛이 될까? 친절함으로써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이 부분에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함이 그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도록, 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내가 보는 방식대로 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 사람이 보는 그 유치한 방식을 이해하려고 그게 서기를 애쓰는 것을 친절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고 너희 빛이라 정의합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46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주님 당시에 세금 징수원은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의 대명사, 탐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세금 징수원 세리도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를 좋아해주면 좋아해요. 세상 정신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는 상식 이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친절하기 힘든 대상에게, 힘든 상황에서 친절 베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어둠이 정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전진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말씀 맺기 전에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진리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승리의 예화이고 하나는 실패의 예화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맷 데이먼이 나오고 모건 프리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빅투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지구상의 흑백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실제 일을 영화화한 것이죠. 이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이 이끄는 정권 아래에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출감되어서 1994년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정각부에서 근무하던 백인 공무원들, 그게 전체가 백인 공무원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해고될 것을 짐작하고 미리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 정부와 일할 수 없다고 느끼면 여러분이 정말 떠나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짐 싸는 이유가 언어나 피부색, 전에 충성했던 사람과는 달라서 이곳에서 근무하지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가 경호원 팀을 꾸릴 때에도 그 전에 백인 경호원들 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 이러한 리더십, 흑백으로 쪼개진 나라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의 힘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27년간 그 백인 정권 아래에서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백인들 모두를 쫓아내어도 시원치 않을 그때 그는 그들을 다 기용합니다. 유능한 사람들 전부 다 기용해서 사용합니다. 맷 데이먼이 거기서 럭비 주장으로 나옵니다. 백인입니다. 그리고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흑역사를 주님께서 나누도록 해서 정말 미안하고 이 설교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라트비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약 한 150명의 고려인이 거주합니다. 여러분 고려인 아시나요?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 연합의 국가들이 거주하는 한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가보면 북한말 억양의 말을 구사하고 잘은 못하지만 그리고 러시아 사전도요. 러시아어 북한말로 된 사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정 저 가정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박게나지라는 50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시성을 가진 러시아 이름 게나지라는 그 고려인 집을 이제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이분이 뉴 에이지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된 수백 건의 인도 철학과 명상에 관련된 서적이 책장에 보면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제가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뉴 에이지 사상에서 믿는 바로는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적 존재에 비해서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몇 단계 아래에 있는 어떤 인격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복음 전도를 시도했지만 자기 자신의 입장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UBF라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픈한 선교센터에 이 게나지가 어느 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게나지가 왔으니 같이 식사하자고 저를 불러내어서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고 나와 그 황영철 선교사님 두 사람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게나지에게 선교사 두 사람이 복음을 들려주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죠. 한 두 시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자기 입장만 계속 반복 주장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몸을 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게나지가 제게 다가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나에게 차비를 좀 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때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황성교사님 부인께서 지갑을 열어서 차비를 챙겨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날 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음성을 들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마음이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게나지가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절함을 베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교회를 세우는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프랙티스 하는 것에 제 관점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나지를 복음 전도로 변화시키려고만 했지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그래서 내 자신을 그 낮추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그 게나지라고 하는 그 영혼을 얻는 주님의 방식임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주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스탠다드, 나 자신의 관점을, 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데 능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느냐 평가될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만이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잘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나처럼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을 연습하는 그 모습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펼쳐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할 수 있음을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입장을 헤아려서 사람이 되어 오셨듯이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낮추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친절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